본문을 토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성령님에 관한 진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님에 관한 진리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참된 신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정적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동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성령님의 내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령 충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신자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져라,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어라입니다. 그래서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이 수동태인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받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언을 비롯한 은사를 받는 것 또는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18절에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 때문인지 몰라도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무엇을 자꾸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영적으로 어떤 황홀하고 열광적인 상태에 빠지거나 뭐 무아지경에 들어가거나 몸이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거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더욱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님께서 더욱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요. 18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보십시오. 술에 취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지요. 알코올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술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지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합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한 생활이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방탕하다는 말의 뜻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뜻은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해서 무분별하게 하지 못할 말을 술 기운을 힘입어서 말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다가 술이 깨면 후회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술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고 억압합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하게 된다. 방탕한 생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에 의해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억제시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자극하시고 각성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방탕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일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헛된 욕심에 빠져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 삶을 허비하고 낭패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명덕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일상이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이 시간 동안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과 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면서 집착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혹시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았는지 한번 성찰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필요성. 성령 충만의 의미를 다루었고 성령 충만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자세히 주의하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tch carefully,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난 6개월 동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뭐 생활의 지혜나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처세술이 아닙니다. 뭐 세상 물정을 잘 안다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때, 어리석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냥 막 살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 이 상황에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자의 삶에 있어서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신실하게 봉사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은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하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만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범사에 주님의 뜻을 눈치챌 수 있도록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일깨워주시고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신선한 통찰을, 새로운 관점을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욕심에 이끌려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행하는 데 부족한 우리들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친 세파가 휘몰아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상태를 지속하고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더욱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보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고 아껴두거나 모아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선용하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시대를 가리켜 악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경배하지도 않기 때문에 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시간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이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선용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신속하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지요. 생각해보면 2000년이 시작된다고, 새천년, 2000년대가 시작한다고 세상이 떠들썩했던데,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2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데, 이 세월이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실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은, 우리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보낼 수 있을지, 나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적인 삶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하루의 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참 많아요. 이걸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린 타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물론 일이나 업무 때문에 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 외에 일상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많게는 4시간 이상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유익한 시간입니까?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인가요? 허비되는, 낭비되는 시간일까요? 아까운 시간인가요?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충만의 의미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현상을 떠올리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 다음에 세 가지 결과를 진술하고 있는데 19, 20, 21절에서 각각 하나씩 이 세 가지 결과를 표현하는데 핵심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찬송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셋째는 피차 복종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이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 이런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찬송이 흘러나온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지난 6일 동안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계실 때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 입에서 험한 말, 거친 말, 독한 말,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송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찬송하는 시간이 힘들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이란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음성이 좀 좋지 못해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그럼 19절을 보면 찬송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에 하면 찬송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입니다. 왜 영적인 노래입니까? 찬송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하고는 달라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부르는 노래, 영적인 노래이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명덕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 보면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화답한다. 수평적으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에 이 화답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말한다는 것입니다. speaking 한다. speaking each other. 찬양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말한다. 이 찬양의 수평적인 기능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평적인 역할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서 식사 후에 얼굴을 마주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말하면서 또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힘을 얻지요. 그와 유사한 작용이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찬송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서로에게 말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서로 도움을 주고 이 찬송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란 사실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누구에게 노래한다고요?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찬양은 무엇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찬양은 여러분, 가사 또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찬양과 관련해서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찬송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는 감사의 생활이다. 20절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럼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잘 안 되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을 기대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히 감사하지요. 좀 아프고 병들어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지켜주시고 각별하게 보살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좀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참 힘든 일 너무나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전화신방을 해보면 참 뜻밖에도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래서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분을 주장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확실한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반면에 매사에 불평, 짜증, 원망,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피차 간에, 상호 간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교제, 만남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피차 복종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성도를 대하든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죠. 우리 모든 목사의 직분 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모든 봉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성도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겸손하게 존중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춘 어떤 세상의 자격이나 지위나 조건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그 성도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는,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언제든지 먼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겠지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성도라도 우리가 막대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듯이 상대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세 가지 결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피차간에 복종하고 상호 복종하는 아름답고, 지금도 그렇지만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우리 명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